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3장까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거기서 이제 멈추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이제 물론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저 앞에서 나왔는데 지금 14장에 이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처음에 나올 땐 땅에 있었는데 지금 이 14장에 와서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지금 서서 그래서 새 노래 같은 것을 이제 부르는 이와 같은 대목이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자, 14만 4천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열두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이제 12,000명씩 나온 유대인 뭐 선교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특별히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제 대부분의 그 주석가들이 출애굽기 15장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이집트 탈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노래 부른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지배적이고 그 중에 또 어떤 일부는 신명기 31장하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신명기 그 31장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맨 마지막에 대한 그런 노래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 두 개뿐이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아니면 신명기 이제 31장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거가 되겠냐 이렇게 봤을 때 14장 그 기록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노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뭐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금방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고요. 사람의 그 구원이 그 행위와 그 다음에 믿음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시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구약 시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환란기 같은 경우가 구약 시대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이 환란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가서 보니까 모세의 노래 15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 모세의 노래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지키는 거 그 얘기고 어린 양의 노래는 또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란기 때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보전학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 행위를 이렇게 더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아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시스템이 지금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 12장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예, 12장 그 17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은 신약시대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믿되 거기에 반드시 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이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창조물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설 수는 없죠. 예,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데 11장 6절 가서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기본 법칙. 은혜면 100% 은혜, 행위면 행위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행위를 더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사람의 어떠한 그와 같은 의의를 더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로마서 가서 보시면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다윗 율법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의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율법시대에 산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시대 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 환난기에 들어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실 때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열매로 다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기에 들어간 그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책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가르치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구원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어린 양 여기 가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15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에 그 자꾸 하나님의 명령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는 그거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환란기에 들어간 그 사람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주는 그 시금석이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 율법을 물론 지켜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같은 표 그 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15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새 노래, 왜 새 노래라고 얘기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14장 4절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예. 남자인데 지금 여기 처녀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14장 4절.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지금 처녀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처녀들이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아세요? 남자도 신부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거 이해되면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아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는 뭐로 표현됐어요? 순결한 처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순결한 처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다. 한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지금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한 처녀. 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처녀들이 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그래서 여자로 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되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해 보시면은 여기를 처녀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 있는 그대로 버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녀거든요. 이걸 동정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전혀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 자체도 처녀로 되어 있고 영어도 처녀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이게 반드시 처녀로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남자들인데 그러면 여기 여자들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죠. 교회는 한 처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 처녀란 말입니다. 여러 처녀. 그래서 이 14장에 있는 이들은 복수의 처녀들입니다. 복수의 처녀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란기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환란기 내용에서 맨 끝부분이 지금 나오는 게 언제냐? 25장 가서 보세요. 25장 1절 시작할 때 그때 하늘의 왕국은 환란기가 다 끝나가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 드디어 처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처녀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열 처녀 중에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않은 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걸 교회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문맥은 아니에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 환란기가 끝나갈 때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25장 이게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25장 맨 끝에 가서 염소하고 그 다음에 양 나라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민족들을 나누는 그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심판이 나와서 양민족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염소민족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이내 형제들 그 가운데 끝까지 참아서 도망다니고 하여튼 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양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5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럼 그 끝이 나게 될 때 24장 1절에 1절부터 이제 쭉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 가서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까 24장 얘기를 쭉 하시고 24장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언제 오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요? 세상의 끝이 오늘 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과 25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까지가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임할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6장부터 시작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하고 25장을 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첫 부분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25장은 그러면 거기 나오는 처녀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니 누구냐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온 달란트 그 비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양민족, 그 다음에 염소민족,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내 형제. 맞죠? 그래서 그 왕 앞에 세 부류가 서 있는 거예요. 세 부류. 이내 형제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이 왕 앞에 왼쪽에 염소 부류가 있고 오른쪽에 양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내 형제에게 잘했다고 그러고 이 염소는 이내 형제에게 못했다고 해서 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세 부류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내 형제들 그 다음에 이들을 도와준 양민족들 그 다음에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 염소민족들 물론 이 감리교회에서는 여기 지금 양민족 염소민족 이거 이야기할 때 다 행위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가서 감리교회에서 나온 그 주석이나 감리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을 펴서 보니까 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감옥에 갔을 때 가서 도와주고 헐벗었을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내 형제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도와주는데 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서 이방인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염소민족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를 잘 보지 않으면 그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에 나와 5장 같은 데 남아있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어디 시대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구약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왕국을 형성하실 때 왕국에서 적용이 되는 왕국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왕국의 헌법. 그걸 지금 교회 시대에 가서 적용을 해갖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하면 완전히 행위 구원 아닙니까? 지금 감리교 지금 그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을 하지 않고 뭐 왕국 그러면 무조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영존하는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지 양들에게. 그건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다 헷갈리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신부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교회 그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맞이하러 가는 거지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결혼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 신부 처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여자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녀들은 환난기의 끝까지 견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지만 신부는 아닙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신부니까 더 무슨 직책이 더 높은가 보다. 이 처녀들은 어느 면에서 들러리거든요. 아,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신부가 될 그 처녀가 있다고 하는 신랑과 처녀의 그런 관계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혼인 만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뭐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뭐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편 45편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가서 보시면 왕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45편 가서 보시면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에 이제 이 왕비가 있어요. 처녀 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오 딸이요.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13절 가서 보면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해서 처녀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14절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들러리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처녀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처녀들 반드시 처녀들이어야 돼요. 그 처녀들은 이와 같은 의미의 처녀들이다. 이건 신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가서에도 가서 보시면은 잠언 전도서 이제 아가서에도 가서 보시면 아가서도 내용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죠? 예, 아가서 6장 8절 9절에도 가서 보세요. 6장 8절 9절 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랑에게. 근데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래? 한 처녀라 그러는 거야. 한 처녀. 많아도 한 처녀. 예수님에게는 신부가 한 처녀뿐이 없어요. 여러 처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남자들이지만 반드시 처녀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처녀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돼. 동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계시록 14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4장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신약시대가 열렸죠?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려갖고 지금까지 쭉 신약시대가 끝이 나면서 맨 마지막이 지금 환난기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열매는 언제 첫 열매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따라서 부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첫 열매가 돼서 나중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가 아니다. 어떤 시대예요? 환란기라고 하는 다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13절에도 새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새 노래. 여기 나와 있는 첫 열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그런 그 시대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기 유대인 성도들이다. 자,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 그러면 복음 누가 전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복음은 누가 전해요? 누가 전해? 이건 지금 천사들이 전하는 뭐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그러면 복음이 다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천사가 가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사람이 가서 사람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환란기 이거 거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환란기 지금 맨 끝부분에 누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영 달라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구분하셔야 되냐 하면 복음 그러면 복음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 하나 있죠? 왕국의 복음 아세요?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후에 열두 제자들을 뽑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고 사마리아나 다른 데는 가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왕국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왕국의 복음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려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의 복음이 몇 종류가 나오거든요.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서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뭐예요? 13절에 있는 끝.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랴. 그 끝은 어느 끝입니까?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그러니까 7년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참든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거 전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목숨 내밀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그 7년 환란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가까이 왔잖아요. 7년뿐이 안 남았으니까. 예, 이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개역성경엔 천국복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선교단체나 여기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미전도 정독에 가서 끝까지 빨리 해야 예수님이 온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건 out of context,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가서 보시죠. 20장 24절 3절. 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가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의 노아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다윗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 모세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 모세가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까? 예, 볼 수가 다가오는 십자가를 구약시대 사람들이 봤으면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는데 왜 반대하고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는 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신약시대에는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게 될 때 그때 값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부터 자 여러분 아담이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는데요. 아담이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행위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아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구약시대에 특별히 율법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 믿는다 이거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양을 갖다 바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지킨다. 하나님 말씀은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 구약시대 어느 누구에게 율법시대 예수님 믿으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에게 가서 양 바치라고 하나님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뭐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시대시대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달라지겠죠? 맞죠? 예,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환란기 들어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예, 이와 같은 일,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도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왕국의 복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있고 지금 여기 천사가 전파하는 건 뭡니까?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맞죠? 근데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경배를 해야 된다.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지금 마지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너희가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원받는 그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존하는 복음이라 그럽니까? 왜 그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조물이 살아있는 한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는 창조가 된 존재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다고 한 사실은 이건 만고불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영존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 못 받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왕국의 복음도 아니고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주 얘기가 나오고 창조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의 복음입니다. 창조의 복음, 심판의 복음. 그래, 구원자가 아니라 뭘 강조해요? 심판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장 8절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또 다른 천사가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빌론이 무너지는 게 몇 장에 나옵니까?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미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이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미 여기 천사가 나와서 할 때는 이미 바빌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근데 실제로 무너지는 모든 내용은 17장, 18장에 가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바빌론이 나올까요,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첫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그 첫 세상을 다 멸망시키셨죠. 맞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 처음에 하나님께 다시 또 대적을 하면서 세운 그 왕국이 바빌론 왕국이에요. 바벨탑에서 세운 그 왕국이 바빌론 왕국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니므롯이 세운 그 왕국이 바빌론이야. 바빌론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세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뭐 두 번째 세상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대적한 그 사람들이 바빌론 아니면 그 왕국이 바벨, 바빌로니아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망가뜨린 걸 하나님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니까 이 계시록에서.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 나중에 낙원을 찾아주고, 그렇죠? 처음에 사망이 생기는 하나님 사망 없게 해주고 저주가 발생을 없게 해주고 이게 다 이렇게 복원을 시키는 가운데 그럼 복원이 이렇게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창세기 한 10장 11장 하면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복원되기 전에 이쯤 얼마 가서 바빌론이 없어져야, 예, 그래야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빌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탄의 모든 계략이 이 바벨론까지 완전히 멸절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없애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바벨론 아니면 바벨론 체계 그것이 뭐 아, 이렇게 그 후세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후세인이 바빌론을 재건하려고 해서 정말 엄청난 그 바빌론의 영화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이 바빌론 체계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돼서 오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그 물질적인 그런 의미의 바빌론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바빌론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그 바빌론 신비 종교가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로 지금 내려와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뭐 사제니 그 다음에 이 수녀니 교황이니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체계가 다 고해성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바빌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담무스와 해서 이 나온 그런 모든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게 그게 영적인 계보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리아 숭배라든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바빌론은 영적인 바빌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라크가 쓰는 것은 육적으로 가서 전쟁해서 폭격하면 끝나지만 이 영적이 된 거는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예.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그 신과 다윈의 시대인가 하여튼 거기도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그래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가면 교회로 옮겼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서 여기로 개신교든지 여기 오면 뭐라 그래요? 개종했다 그러면 개종하는 겁니다. 개종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왜 바빌론이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바빌론을 없애시는가, 이 음녀를 어떻게 없애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실제로 무너지는 건 17장 18장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여기 천사가 무너졌다 그러는 걸 보니까 시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계시록은 예,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9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을, 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나오는 거죠.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받는 겁니다. 표에 손 속에 받는 거, 이마 속에 그 표를 받으면 예,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포도즙을 물을 타면은 포도즙이 약해지죠. 근데 예, 진노의 포도즙을 주는데 물 타지 않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기가 그 순도가 100%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 이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제 나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에 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휴거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예, 엄청난 그와 같은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이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도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아요. 근데 뭐보다도 더 나아요? 환란 성도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환란 성도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기 굳이 들러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지, 무슨 용기가 있다고 여기를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준 지옥이에요. 준 지옥. 예,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다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아이쿠 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는 순교할 자세로 그리고선 살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 이걸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가서 가만 보니까 이 안식교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예, 완전히 멸절된다 이런 얘기가 이거 성립이 되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식을 못 갖는데 이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멸절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혼 멸절설 같은 것은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또 이것도 두 가지 다 동시에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은 율법이거든요. 예,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대상으로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이 부분이 14만 4천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 비슷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내주했습니까? 안 내주했습니까? 내주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거두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가면 그러면 여기 남는 시대가 구약 시대 비슷한 시대가 생겨요. 그럼 성령님의 내주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없어요. 그때에는. 네, 그래서 환란기 유대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위가 나오는데 그게 유대인은 뭘로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방인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교회 시대에 주어진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남겠죠. 끝까지 견디면서 이거 한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겠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내 형제들이 되고 양민족이 돼서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영존한 왕국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받는 겁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까? 그때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애들은. 네? 네.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 아버지가 구원 받았다고 엄마가 구원 받았다고 구원 못 받죠. 어떻게 또 믿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천년 동안에 마귀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마귀가 다시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민족에 속한 사람들,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이 이내 형제들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온 땅의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많이 불어나겠죠. 뭐 천년 동안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뭐 몇십억이고 또 인구가 불어나겠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럼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아까 읽었고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0절, 41절, 그 다음에 유다서 13절 이런 데를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밤에만 있고 낮에는 없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당하는 고생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